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륜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또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을 하거나 또 각오를 하거나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마음에서 끝을 내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믿고 사는 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모순이 있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나라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닐 텐데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도 자신을 믿는 마음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셰리프 목사님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자신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끌려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목사님이 아,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은 한 5% 믿는 것 같고 나는 한 10%는 믿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 이 마음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아, 이 마음이 처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주님도 믿지만 나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나를 믿는 그 마음을 어떻게 끝을 내지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도 믿지만 나를 믿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감각하기 시작했고 그걸 감각하면서부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마음조차도 감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는 것이. 어제는 어떤 형제님 부부가 찾아왔는데 형제님은 아내가 꼴도 보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가면 변할 겁니다. 그랬더니 난 변하는 것도 싫습니다.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정확한 횟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로 인한 갈등도 많고 결혼해서 신혼 첫날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조율해서 풀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제가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자매님은 이혼할 마음은 없으시더라. 형제님도 자매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기르고 참고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아주 표현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게 죽이고 싶다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정 떼려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등 돌리고 아내 편에서 자기를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세상에는 별의별 부부가 많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매님도 다스림 없이 자랐고 형제님도 다스림 없이 자라서 두 사람은 서로 내가 옳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부부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두 사람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거 하나님이 과연 실수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두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사람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왜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이렇게 부부로 붙여주셨을까?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첫날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을까? 신혼여행 가는 첫날부터 꼬여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이 마음에 쌓였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둘이 이렇게 다른데 왜 하나님이 저 아내를 나에게 붙이셨을까? 저런 남편을 왜 나에게 붙이신 걸까? 만약 하나님이 인정이 됐더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 이런 어떤 자신의 옳은 것을 그 육의 세계를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시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그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이런 형편이 없었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형편은 달라진 게 없지만 전 너무 행복해요. 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월급을 너무 적게 가져오니까 아내가 좀 불평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내가 돈 갖다 주는가 봐라. 그리고 생활비도 안 줘버렸다. 근데 자매님 참 귀한 분인데 그런 환경 속에, 그런 형편 속에서 나름대로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오셨고 두 분 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신 건데요? 저 사람하고 이혼하게 해달라고요. 아니, 형제님 성경 모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더라는 것이지요. 마음은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요. 두 분이 꾹 참고 나 하나 참으면 되지, 나 하나 그냥 죽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두 사람이 꾹꾹 참고 살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주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분인데 왜 이런 아내를 못 받고 주겠습니까? 왜 이런 남편을 못 받고 주겠습니까? 왜 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못 받고 주시겠습니까? 능히 그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을 믿고 사니까 주님이 그 삶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들으실 수 없는 거고 주님과 그 마음이 아파여지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은 다 자신이 옳은 것 속에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이런 아내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남편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형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으로 능히 그 형편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이상형이 있습니다. 제가 거창에 있을 때 노총각이 있었어요. 키도 작고요. 얼굴도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마음이 끌릴 만한 조건이 없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카드마 하여튼 이 형제님도 흠모할 데는 없는 사람. 그래도 제가 목사인지라 형제가 노총각으로 사는 건 좀 보기 안 좋고 가정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찾았는데 가까운 상주에 좋은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하고 같이 차를 몰고 갔어요. 자매님하고 선을 봤는데 자매님이 참 귀하더라.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가 은혜를 입는구나. 이제 선을 잘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옆에 제 아내 타고 뒷좌석에 형제가 타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형제가 자기 부족함을 알겠지? 자기 부족함을 안다면 마음에 이상형이 없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 웃으면서 형제님은 마음에 이상형 없지요?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형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매님 좀 어때요? 선을 봤는데 아, 저야 과분하죠. 그럴 줄 알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형제님 마음이 이상형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야, 저 자매님은 형제님 연약한 거 안 보고 부족한 거 안 보고 조건 전혀 안 보고 구원받은 형제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참 부족한 형제인데 마음에 이상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내 마음이 이상형과 다르기 때문에 싫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 제가 이 중매쟁이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나 해가지고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부부싸움이 왜 일어난 줄 알아요? 마음의 이상형을 두고 살았을 거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60대, 70대 할머니들 한 100여 명이 모여 계시는데 마인드 강연을 갔어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그럼 없을까 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상형과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또 혼이 났어요. 그게 마음대로 대감. 이제 절반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절반은 할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지금 마음의 이상형 버리셨습니까? 하니까 그때서 웅성웅성 아직 안 버렸네. 마음의 이상형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안 버려지는가 봐요. 내 마음의 이상형이 딱 버려지면 실제 남편이 좀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실제 아내가 좀 연약해도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이상형 남편, 내 마음의 이상형 아내는 가짜잖아요. 가짜 남편인데 가짜 아내인데 실제 아내와 실제 남편을 비교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남편을 진짜 아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 피곤한 줄 알아요? 신앙이 왜 피곤하냐면 여러분 마음에 신앙에 대한 이상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잘 깨닫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떳떳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내 마음에 그려놓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상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가 화목하려면 마음의 이상형 남편, 이상형 아내 가짜기 때문에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했을 때 절대로 거기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알아요? 왜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신앙인이 될 거야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나는 주하고 더럽습니다. 난 악합니다. 난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만 열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만 열고 있으면 돼요. 뭐만 열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요. 마음만 열고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잘 깨달아가지고 잘 믿어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의지를 내려놓고 아, 저 목사님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 마음만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제 이야기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마음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자의 몸 안에 착상이 되면 단세포가 60조 개의 세포로 분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 분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거기에 착상이 딱 됐을 때 순식간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근데 이 정자가 난자하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는 여정 속에 3억 개가 되는 정자가 출발을, 예? 출발선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부분은 중간에서 산을 통과하는데 다 녹아 죽어버리고 강한 정자들만 산을 통과해서 또 계속 경주를 해나가는데 마지막 이 난자와 탁 만나는 이제 제일 빨리 도착해가지고 딱 그 뭡니까 막을 뚫고 들어가서 난자와 만났을 때 결합이 되는 순간 딱 닫혀버리죠. 그리고 착상이 되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됐을 때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그 형제님 부부가 와서 아내가 변하는 것도 난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매님도 지금까지 신앙 안 하셨죠? 이제부터 마음의 다스림을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형제님도 마음 안 꺾고 사셨죠? 누구 다스림도 안 받고 사셨죠? 지금부터 인도를 받으면 두 사람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까? 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단한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한 육이 막고 있어서 이 육신이 부서지고 꺾여지고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부인되어졌을 때 그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향기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고 갇혀있는 동안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자, 이 성경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륜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더니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팍 깨뜨렸어요. 자, 향유는 옥합 속에 들어있었어요.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그 속에 들어있는 향유가 집안에 가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옥합이 깨뜨려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게 되면서 그 옥합 속에 값진 향유가 향기를 쫙 바라는 거예요. 그 옥합은 언제 깨뜨려져요? 단단한 것과 부딪혀야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보셨을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옥합을 돌멩이 들고 팍 깬데 엄청 세게 때리죠, 그죠? 단단한 건 단단한 것과 부딪혀야 깨뜨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붙여서 부딪혀서 자신들이 깨뜨려져서 자신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죠. 아니, 그 값진 향유를 어찌하여 예수님 거기에 붓느냐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붓고 있는데 그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낫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에 만난 예수님, 그 여자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사람과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주님의 사랑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르겠지요. 여러분, 이 여자는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데 그 옷값이 깨뜨려졌을 때 향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나라는 육신은 깨뜨려져야 돼요. 나라는 육신은 무너져야 돼요. 나라는 육은 짓밟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육, 인간의 그 육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반듯해도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니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토기장에게 불만을 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토기장이에게 절대로 불평을 할 수 없잖아요. 왜? 이건 토기장이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혹 귀한 그릇으로, 혹 천한 그릇으로. 여기 보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깨뜨려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대요. 자, 토기장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질그릇, 바로 인간이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낮추기 위하여, 겸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역경을 지나게 하시면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 이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갔어요. 남대전 교회 집사님인데 한민시장, 바로 가까이 있는 한민시장에서 가게를 하다가 너무너무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부사동 쪽에 이전을 하셨더라. 근데 그 한민시장에 가게를 얻었는데 이제 대리점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 관계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목이 좋습니다. 이 자리 너무너무 좋네요. 여기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결정을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된대요. 너무너무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제 간증하신데 그러더라. 한민시장이 아니라 한맺힌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민시장이 아니라 한많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민시장은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볼 때 저 집사님 마음에 왜 그때 회사 관계자는 왜 이곳에 하라 그랬던 거야? 원망이 많겠더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시장에 침수가 되는 거 모르고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회사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좋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형편 아실 텐데 왜 이 장소에 하게 하셨습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나오는데 한민시장이 아니라 한매친시장이라 가더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 마음을 산산히 깨뜨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흐르고 하나가 되려면 깨뜨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루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려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가루는 다 자신의 형체가 깨뜨려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고 가루가 되게 하고 나라는 형체를 다 부서뜨려 버려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가게에 물건 파는데 마음 두지 말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얻는데 마음을 두십시오. 신발은 하나 팔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 마음을 얻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거지. 제가 그 형제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깨뜨리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착상되는 순간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왜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불의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는 거죠. CLF 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최 목사님하고 네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는 한 형제를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전하 우리 최현배 목사님은 우리 선교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CLF 목사님들인데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 저기 목사님 이 깊은 속에 선교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는데 옆에 보면서 신기했어요. 이분들이 어느 교단 목사님인가? 이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제가 헷갈려요. 우리 그냥 동역자 같이 느껴져가지고 무슨 이야기든지 같이 나누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고난을 주어서 욥의 육체를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생명은 손대지 마라. 욥의 삶을 보면 처절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자매님들 몇몇 분들 교제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을 향해 막 욕을 막 했다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암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욕을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오 주여 싶지만 감사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믿겠구나 싶어서요. 왜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다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치 않은 형편 주니까 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테니까 이런 인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저는요 그런 분이 한 분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또 한 분 계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암 걸려가지고 낫기를 바랬는데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 또 우리 교회 두 분이나 계시네. 그분들은 마음에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여기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걸 드러내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구나. 아니 때가 되면 남편 데려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암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건 천금하고 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 말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세상에 암 하나 주셨다고,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려갔다고 하나님을 향한 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이미 사단에게 속은 마음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 않았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욥이 가장 악한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27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평생 내 의를 굳게 잡고 나를 책망치 않으리라고 했어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35장에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스스로 너를 의롭다 하느냐, 그 책망하고. 욥의 의가 언제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줄 알아요? 40장에 가서야 깨뜨려지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그때서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CLF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욥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욥의 마음에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과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다 빼앗겨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제 로마서 9장의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죄 없다라고 말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방종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방종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냐? 내 죄 다 사해졌다고 죄 막 지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을 못한대요. 제가 이렇게 드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거 인간이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산에 다 넣어놨어요. 아멘. 저번 주에 저들이 CLF를 하면서 10년 전에 구원받은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전도사로 지내고 있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계롱으로 이제 교회를 새로운 장소의 계롱에 부임을 해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한 자매님이 전단지를 들고 다가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전단지를 주고는 그냥 가는 걸 보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나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왜 이것만 주고 그냥 가느냐고. 아니 전화번호를 적어주든지 이름을 적어주든지 적어줘야 나중에 연락을 할 거 아니냐고. 자매님 간증을 하시는데 일반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하고 이름 적어달라고 하는데 막 떨려가지고 이름이 잘 안 써지더라고 하면서. 그래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적어줬는데 혹시 아유 뭐 설마 전화하겠나 했는데 정말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 자매님 부담이 딱 된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지만 마음에 늘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목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이분이 마음의 한쪽에 늘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한 교회를 담당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마음에 답답하지만 의문이 되지만 이걸 풀 길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한쪽에 딱 끌어안고 묻어두고 사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알아요. 우리 교회 복음이 있다는 거. 청년 때도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신학생으로 있을 때 젊으니까 한번 막 싸우고 싶었나 봐요. 성경하고 토론해가지고 이겨보려고 왔었나 봐요. 결국 막 감정 싸움만 하고 갔는데 이분이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도시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된 일이었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신학적인 것으로는 막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알 것 같은데 죄가 없는 건 알겠는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가 볼 때 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못나 보이더래요.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죄 없다고 한번 해봐, 말이라도 죄 없다고 해보라니까 따라 해봐, 나 죄 없다 해봐, 제발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보라니까 시키는 대로 성경에 예수님 우리도 다 사했잖아. 죄 없잖아. 죄 없다고 해보라니까. 의인이잖아. 의롭다고 한번 해봐요. 의롭다고 한번 해봐. 아, 그걸 왜 못해? 신랑이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입으로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인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한번 해보자. 예, 내 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 다 사해놨는데 예, 내 죄 다 사해졌습니다. 그게 믿는 거지. 의인이라고 해봐요. 나 의인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이미 의롭게 놨는데 아 이분이 그때 마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홍석 전사님, 목사님 처음 만나가지고 자네 이거 몰라서 그래. 히브리서 10장 2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온전하게 났지. 예. 자네는 온전해 안 해? 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저를 온전하다고 하겠습니까? 자네 들어봐. 자네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자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대답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 온전하게 해놨지. 예. 자네 온전해 안 해? 저도 온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온전합니까? 저도 온전합니다고 마음에 믿었는데 말씀이 바로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했어요. 술이 그때 바로 끊어졌어요. 20년 세월 술주정뱅이로 살던 그가 변했어요. 언제?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착상이 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오늘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로운 거죠, 그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여러분 마음에 담대하게 내가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 그게 어디 있느냐? 나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서 따져요.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 따지지 마요. 그럼 그걸 왜 나한테 따져요? 나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니까 의롭다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께 따지려면 따지고 안 그러려면 믿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만인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 세계는 바로 도끼가 찍는 자를 향하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도끼는 자신에게 있습니까? 찍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까? 찔리는 자에게. 톱은 톱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까? 톱을 켜는 자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는 도끼나 톱과 같이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막대기가 사람을 들려하지 말라는 거죠. 몽둥이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끄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우리 CLF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행복해요. 이분들이 신학적인 이야기하면요. 로이드 존슨이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막 그래요. 신학자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마지막 말씀 전할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끼는지 알아요? 이분들은 신학적이면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빠삭하게 지식과 이론이 빠삭한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내 앞에 이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의식도 안 돼요. 목사님들을 여기 오셔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이제 그분들이 가족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죠? 복음 전하십시오. 이 복음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모니터에 나왔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라는 질그릇, 이 육신이라는 질그릇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향기를 드러낼 때 나라는 질그릇이 깨뜨려져야만 하는 것이고 나라는 자아가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자신이 버려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돼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께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기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